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시리즈 제10번째 시간 그리고 제9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9계명은 의외로 저와 여러분이 숙지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증거라는 표현을 증언 이렇게 바꾸어도 참 합당합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섰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법정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내가 그 장소에 섰습니다. 그때 그 피고인과 내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뇌물을 증인에게 주었다든지 아니면 협박받는 그런 사실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짓 증거하기 쉽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실이 아닌 거짓 증거하는 것 그 하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법정은 공정과 진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만 실제 죄를 범한 사람이 그래서 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사람이 무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무죄한 그런 사람, 죄 지은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사법제도와 거짓 증인을 통해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오늘 16절의 말씀은 제9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두 달 전에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배심원으로 참가해 달라는 그런 레터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 배심원 참가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에 법적으로 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20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의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고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10일간 징역형을 받았다가 또 항소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법률에 비전문가인 이러한 사람을 배심원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할까요? 오클랜드에서 그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한인 변호사 한 분이 올린 글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판사의 판단에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서 일반 배심원이 가진 이성과 상식에서 나오는 집단이 내리는 판단을 통해 보충하고자 이런 배심원 제도가 있다는 그렇게 언급한 글을 읽었습니다. 목적이 공정과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9계명이 가진 그런 정신이죠. 공정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는요, 진실 대신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거짓이, 가짜가 정말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피해자도 그냥 단순하게 상처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봅니다. 인지과학 연구하는 어떤 분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왜 가짜 뉴스가 더 잘 퍼지는 걸까? 이런 제목이고요. 그 밑에 있는 한 단락의 소제목이 진실보다 뛰어난 가짜 정보의 확산성이라 붙이고 그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길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글을 좀 인용하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슬로안 경영대학원의 사인은 RR 연구팀은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뉴스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진실 뉴스가 가짜 뉴스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실 뉴스라도 1,000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가장 드물게 알려진 가짜 뉴스라도 1,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에게 전파됐다.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퍼지는 속도는 진실보다 6배나 더 빨랐다. 잠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퍼지는 속도는 진실을 담은 뉴스보다 6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메시지를 자기 계정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리트윗 확률은 가짜 뉴스가 진실 뉴스보다 70%나 높았다. 그러면서 조금 진행된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더 끌릴까? 진실 뉴스에는 없지만 가짜 뉴스에는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새로움과 놀라움이다. 예상치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확산을 부추긴다. 이 제9계명은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무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거짓 증거를 하는가? 왜 사람들이 잘못된 가짜, 사실이 아닌 왜곡, 이러한 것을 선호하고 또 법정 진술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는가? 자기 보호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자기 보호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고유하고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획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거 합당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으라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왜곡된 자기 사랑의 형태입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가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동생이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대신에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책임을 증가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들,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 장소에 늦게 온 사람에게 보통 왜 늦었어?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금 몇 시나 전 이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보호적인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몇 명보다도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핑계나 또 원인을 부각시킵니다. 뭐 아이들이 우는 바람에 아니면 뭐 교통이 어찌나 막히든지 그러한 어떤 핑계를 대죠. 넣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끼친 그 손해,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자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보호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아내를 루이라 했던 그 거짓말 또한 자기 보호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조차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중에 곤란하게 합니다. 이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최초의 어떤 범죄 현장에 거짓말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속임이 등장합니다. 거짓 증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게 15절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이 구절에도 제가 주목을 합니다. 왜 여기에 특별히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는 표현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시대 상황과 함께 이것을 대입해 볼 때 저에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인류 최초의 어떤 창세기 3장 그 성경이 열려졌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거짓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인류가 역사를 종결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성 밖에 내침을 당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몇 개의 죄와 관련된 어떤 언급을 하는 가운데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함이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겠다 했습니다. 6천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상 그 배후에는 거짓과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그런 장본인이 존재했습니다. 그 정체를 성경은 마귀라고 하고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라. 모든 거짓과 사실을 왜곡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대해서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안에 없대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갖다 대면은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제가 가지고 있는 HCSB 영어 성경에는 When he tells a lie, he speaks from his own natur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의 본성에서 나온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본성에서 나온 대로 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애써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을 열면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진실의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본성 그 자체가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그의 캐릭터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은 마귀의 힘을 궁극적으로 이깁니다. 어둠이 어떻게 강하게 짙게 둘러싸고 있어도 그 방에 전구불을 탁 켜는 순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사람, 진실은 이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게 하고 공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이간하기 위해 거짓을 동원했던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는 다섯 개의 별명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부여해요. 각자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요. 그의 정체를 다섯 개의 별명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큰 용이 내쫓기니 사악함의 어떤 상징이고요. 옛뱀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거짓말로 온 천하, 온 세상을 거짓말과 속임 가운데 가두려 했던 자라는 거죠. The deceiver of the world. Deceiver of the whole world. 이렇게 전 세계를 기만과 거짓 가운데 가두려고 했던 자, 이런 뜻이에요.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 구계명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시대 정신이 흘러가는 대로 거짓에 동조하고 가짜에 동조하고 그래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 행위 자체는요, 온 천하를 꾀는 거짓말로 속이는 이 존재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존재와 협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좋은 시민으로, 좋은 부모로 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백성으로 준법적인 신도 강했고 집에서는 좋은 아빠, 엄마, 자식, 형제, 어찌 보면 모범 시민이었어요. 그때 헬라 세계에 어떤 가정에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왜냐하면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삶이 가능했겠죠. 저는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았던 대접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그 시민, 아버지, 엄마, 자식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이 되는 그들에게 사회는 누군가의 작업을 통해서 사실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 거짓의 아비가 사실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이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거짓 증언으로 코나에 몰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성찬식 있잖아요. 그게는 뭐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잔, 그리고 빵을 떼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아비인 마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들은 인육, 사람의 살을 먹는 카니발,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다.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사람의 살을 먹는 그런 천륜을 범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러한 거짓이 돌았고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이제 우리가 사람 가운데 그룩한 키스로 인사하고 형제 자매라 부르고, 이제 이것은 어떤 가짜뉴스로 그때 당시에 도는가 하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이집트에서는 성관계 파트너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였다. 저들이 형제 자매 사이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을 보니 근친상간 집단이다. 사실간에 얼마나 왜곡된 그러한 내용입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또는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저것들은 국가, 정부, 그러한 제도를 부정하는 집단이라고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집단으로 또 매도당했습니다. 왜요? 절대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집에 가보면 신상이 없어요. 내가 신을 믿는다면, 절대자를 믿는다면 뭔가 보이는 신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절대자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신론자 집단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 증거했던 거죠. 이런 거짓의 아비 마귀의 역사가 우리 시대를 거짓과 가짜 뉴스로 물들리고 있다는, 가득채우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비전교회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뉴스 매체를 접하면서 기독교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니면 진행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실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이 진리에서 오는 그런 확신보다도 내가 스스로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밥, 누군가가 이미 다 쌓아놓은 도시락처럼 그것을 채널을 열어서 쉽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정보를 취할 때 얼마나 위험하게 내 영혼에 해악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거짓 증언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이 마귀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진실 자체입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가짜 돈이 많습니다. 가짜 달러 돈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짜 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디지털로 출력해서 뽑아낸 가짜 달러 돈이다. 그것을 다 파악하는 것은 정말 힘들걸요. 그러나 FBI에서 가짜 돈을 추적할 때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진짜 돈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진짜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진짜 돈을 만졌을 때의 질감, 진짜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형태, 색상 이 하나하나에 주목하게 한대요. 근데 그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가짜 돈을 진짜 돈과 섞어서 이렇게 탁 주면은 바로 눈에 다른 형태, 북한에서 만들어진 달러,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진 그 가짜 돈, 이런 섞인 것 가운데서 아주 생각도 하지 않냐고 가짜 돈들을 분간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가진 특징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반면에 마귀는 거짓으로 충만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신 이 주님의 내면, 이 주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캐릭터 자체가 진실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실 가운데 서 계신 이 주님, 을 알아가는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이 주님을 확신해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한민족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지만 키위 문화를 존중하고 키위 사회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 여러분은 한민족 핏줄을 받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글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코드라든지 정서는 조금 더 다르겠지요. 그러나 요한 비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흐르는 정서는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서, 문화적인 코드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체면이라는 문화 코드예요. 이 체면이라는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요, 거짓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체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거짓 증거를 쉽게 하는 민족이에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내 체면,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그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이 힘들어해요. 자, 그래서 제9계명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파생된 적용을 우리가 시도해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뇌물을 받아서 거짓 증거하는 것 그거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배신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뻔뻔하게 거짓말로 참소해서 그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잘못됐다고 말씀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 어떤 측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9계명을 깨트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험담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짓 증거의 한 형태입니다. 험담은 영어로 슬랜더라고 하는 이 험담이란 단어는요, 표현은 상대방,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를 거짓된 사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배후에는 마귀의 부추김 하는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참소해요.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참소합니다. 험담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험담합니다. 창세기 아까 언급했던 그 구절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그곳에 등장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거짓 증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험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사람을 참소합니다. 깎아내리는 이 행의 이면에는 시기, 질투, 비교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깎아내리는 이 방식에는 보통 이러한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뭔가가 진행될 때 여러분은 아 이거 험담이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 왜곡에 해당되는 것이고 깎아내리는 것인데 제9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마음에 정리해 놓으시고 그 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깎아내리는가 이런 식으로요. 강조를 통해서 부분적인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점이 많아요. 그것은 언급 안 합니다. 좋은 점이 많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황이나 동기나 뭐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내막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참작할 만한 그런 뭔가가 있었는데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조하는 그 부분만 집어서 확 올립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 내용에 당사자인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이 마련되죠. 그것이 험담하는 방식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깎아내리는 방식에는 암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넌지시 던지는 거죠. 아, 내가 거기서 봤다니까? 거기 있었다는 것은 뭐겠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넌지시 암시해요. 넌지시 던짐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당사자를 공경에 몰아넣습니다. 깎아내리는 방식 가운데 침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침묵하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일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특별히 나와 별로 뭐 달갑게 여기지 않는 어찌 보면은 싫어하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나와 싫은 관계에 있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데 하는 묘사하는 내용 족족 전부 다 틀린 내용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침묵합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싫은 관계에 있거든요. 이것이 험담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소극적인 거짓 증거의 자세가 아니라 그때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첨가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말 자체를 각색하거나 과장하거나 덧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전부 다 예외 없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가짜 뉴스는요, 각색, 과장, 덧붙임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전체가 다 거짓인 그런 기사 없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각색하는 과정이 있어요. 조금 비틉니다. 가짜뉴스에 보면은 과장합니다. 가짜뉴스 안에는 보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덧붙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거짓 증거했을 때 그 진실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어찌 보면 눈 감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를 섬기는 너희는 달라져야 한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비방하는 것 내가 보고 있다. 사람이 행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거짓 증언함으로써 해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화할 때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거룩한 긴장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가 험담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이때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특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화일 때는 바짝 더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첨하는 행위도 제9계명을 깨는 행위입니다. 아첨하는 것과 제9계명을 깨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쉽겠지만 아첨이라는 것은 잘 보이려고 비율을 맞추는 행위예요. 거짓 증거의 한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인격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에게 아첨함으로써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아첨의 말이 나가요. 거짓 증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리는 사람의 입의 말과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즐겨 듣는 귀가 합쳐져서 이 아첨의 행위가 형성이 됩니다. 잠언 29장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물을 쳐서 넘어뜨리게 하고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아첨이 그 사람의 실제와 다른 자신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첨은 거짓 증거예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이 아첨꾼에 의해서 장벽이 둘러진 가운데에서 진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실에 대한 국민이 이 독재자를 바라보는 진실에 대한 것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첨꾼들에 의해서. 그래서 권좌에서 축출될 때까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이 잠언 29장 5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요. 엄청난 부자들 대부분의 경우 정직한 부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그런데 대부분 엄청난 부자들은 이 소리, 이 아침의 소리 듣기를 좋아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말을 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상대를 향해서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뭔가 이해관계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라는 유의 말을 하는 그 사람 내면에서 당신이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부정하게 행하고 가혹하게 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죠. 거짓 증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9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들으면서 설마 아첨하는 이런 말과 행위 자체가 마귀의 그 어떤 일 그게 동참한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렇지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실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직접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첫 말씀이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미혹이란 말을 썼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있죠. 미혹, 영어로요. Deception,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의 거짓과 가짜가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세대가 이러한 때에 발을 들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 무서운 내용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미혹, 양심의 화인, 위선, 거짓말,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9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예를 들어서 아첨하는 것, 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험담하는 것, 손에 대니까 내 자기 보호 깨어지니까 상처받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말로 희생시키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발전해서 성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대신에 습관적으로 소소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지경에 이르는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정도의 어떤 거짓 증언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참 위험한 신호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완전 미혹의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 편에 서서 말하는 것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신 그리스도께서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진실이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진실이신 주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진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